기후인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병력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뉴욕 본부에서 개최한 특별총회에서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41대 반대 5, 기권 35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상징적 승리자 러시아의 정치적 고립을 의미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총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강화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라 데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서방국들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의 장진 유엔 대사는 결의안이 전체 회원국들과의 완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경 북쪽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남진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재 교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리적으로 주목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러시아 진군을 지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러시아 지도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면서 러시아군이 시간을 갖고 병력을 재편성하고 재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이 지난 현재 양국은 교전을 끝내기 위한 2차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자신의 팀이 이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조사는 어제 영국과 37개 동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조사를 촉구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3개 주요 도시를 겨냥한 거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브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혐오스러운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는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에 대비하고 있고 제2의 도시 하르키우는 러시아군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인 헤르손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난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군용 항공기와 차량, 미사일을 제조하는 회사를 포함해 러시아의 22개 국방 관련 기업이 추가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에 대한 원유와 가스 추출 장비 수출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과 석유 부문을 겨냥한 이번 제재는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추가 제재는 특히 전투기와 보병 전투 차량, 전자전 시스템, 미사일, 부인 항공기 제작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도운 벨라루스에도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벨기에와 폴란드, 몰타 등 6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담과 주요 7개국 장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5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를 방문해 즈비그니에프 라우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준비태세 선언과 관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ICBM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가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해를 받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어떤 행동에도 연루된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유의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지만 북한은 여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영내는 물론 미국 본토에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 3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이 우크라이나 자유 수호에 도움이 되고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한 한국의 경제적 조치들이라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계획적이고 이유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공격에 대응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서 어깨를 걸고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자유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선택된 러시아 은행을 퇴출하고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단 등 금융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러시아를 세계 금융과 기술 무역에서 고립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비축유 방출 약속은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 한국이 천만 달러 상당의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한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공동 행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미국, 한국 등 동맹과 파트너들의 단합과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독자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28일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 1일 러시아 은행과 거래 중지,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응한 제재 조치에 동참한 국가로 유럽연합, 영국, 일본과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역사적인 투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찬성 141표가 나온 것은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다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표를 던진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호명했습니다.
For the small number that voted against, Belarus, the DPRK, Eritrea, Syria, as well as of course Russia,
블링컨 장관은 소수의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며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레아, 시리아, 러시아를 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희극인 그라우초 막스를 인용해 이 클럽의 회원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놓고 남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엔 긴급 특별총회 이틀째 회의에서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에 공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조현 주 유엔 한국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 안보리와 총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joi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trongly condemning Russia's armed invasion of Ukraine.
조 대사는 이 전쟁은 러시아의 선택이었다며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촉구에 귀 기울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러시아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등 서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have systematically undermined security environment in Europe by ignoring reasonable and just demands.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은 법적으로 안보를 보장해달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을 추구하고 공격무기 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지만 북한이 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찬성한 한국과 대립하는 양상이고 중국도 기권표를 던져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전 세계 141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진 5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지난 1일 유엔 긴급 특별 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과 서방이 조직적으로 안보를 위한 법적 보장이란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공격무기 체계를 배치해 유럽 안보 환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찬성 대열에 적극 합류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참여는 물론 독자 제재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제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등 자유민주진영의 결속이 강화되고 권위주의 독재진영과의 대립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라며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진영구도 속에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 한국 정부는 임기 막바지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밀고 나가기 한층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권위주의 국가 대 민주진영 간의 진영 싸움이 되면 한국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북한에게 파격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협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방위적인 대치전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사실은 불리하죠.
한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고 기권한 중국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은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준동맹 관계인데도 기권표를 던진 것은 양국이 유엔 중심의 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입장차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 위에서 초강대국을 지향하지만 러시아는 기존 질서를 허물려는 행동에 나서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도 유엔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할 경우 약소국의 영토와 주권 보존이라는 자국의 외교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외교 원칙으로 강조해온 약소국의 주권 영토 보존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만약에 결의안에 반대했으면은 약소국들에 대한 그동안의 외교 원칙을 저버리는 게 되잖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의 기권이 북한에게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공동전선을 구축해 미국에 대항하려던 북한으로선 중국의 셈법이 자신들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를 놓고 중국이 러시아 편만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중러가 확실히 단결하는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북한이 그걸 예상을 했던지 아니면 예상을 못했으면 이것은 자신들의 정책이 여러 가지로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시 중국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관심이 유럽 전선에 쏠려 있는 상황을 북한이 대형 군사 도발의 기회로 삼으려 할수 있다는 데 대해 중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웅규 소장은 옛 소련이 유럽에서의 냉전 격화 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빼고 미중 간 대립을 촉발시키기 위해 북한의 남침을 승인했고 결국 중국이 한국전쟁에 휘말리게 됐다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견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충돌을 야기해서 사고를 치면 중국도 말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입항국에 이쪽까지 미국이 전선을 넓힐 거라고는 생각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몸이 근질근질한 거고, 근데 중국은 그것이 대단히 불안한 거죠.
조한범 박사는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밀착이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중러와의 연대 강화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영내는 물론 미국 본토에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이 더욱 고도화하는 만큼 차세대 요격기 배치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사샤 베이커 정책 담당 부차관은 북한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영내를 위협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이를 하원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 소위가 주최한 2023 회계연도 전략병력태세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핵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remains a persistent threat and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associated delivery systems that threaten its region and increase risk to the U.S. homeland.
베이커 부차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며 잠재적인 미국의 적들이 그들의 전략 역량을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베이커 부차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관련 무기 개발 연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북한이 2017년 두 가지 유형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비행 시험을 했으며 두 미사일 모두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열병식을 통해 대형 신형 ICBM을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 시험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9월 이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세 차례의 비행 시험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미국의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과 동맹 등의 이 같은 위협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의 확장 억지 관계는 북한에서 오는 위협을 포함해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의한 미국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미국 억지 전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미국의 이익과 해외 병력,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공격 방어에 대한 확장 억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게 미사일 방어망과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역량이 함께 작동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망과 같은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 인구를 보호하는 가시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과 잠재적으로 이란 등과 같은 국가들에 의한 본토 위협에 미국이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 파트너들에게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도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관련해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활동을 계속하며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대규모의 전국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계속된 열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어 미국 전략사령부는 영내 파트너들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렌 벤허크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의 성공적인 비행시험과 핵실험은 우리의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에서 우리의 옵션을 제한할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불량 국가들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은 북부사령부의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통합 억지의 중요한 구속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격퇴하기에 충분하지만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하고 유능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만큼 차세대 요격기가 적기에 배치돼야 하고 알래스카의 장거리 식별 레이더 체계가 일정에 따라 완전 운용 역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더그 램본 하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지난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And with everything else going on, North Korea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last week.
북한이 지난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뉴스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으며 하지만 이번 시험이 우주발사 역량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램본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본토에 중대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곧 발표될 미사일 방어 검토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위협을 능가하고 가능한 빨리 차세대 요격기의 초기 운용 능력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의 모 브룩스 하원 의원은 차세대 요격기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프로그램이 2029년 이전에 완비될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The Missile Defense Agency launched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Program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gainst potential ballistic missile threats.
벤허크 사령관은 미사일 방어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차세대 요격기가 일정에 따라 인도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불량 행위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해당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을 도발의 적절한 시기로 생각할 수 있다며 대비 태세를 위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한미동맹재단이 최근 공개한 3월호 회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의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의 핵 불포기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정보 작전 등 다영역 작전과 기동 형태 등을 학습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는 파이투나잇 대비 태세를 위해 훈련을 강화하고 정보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사령관들은 러시아의 공격이 기존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국과 북한, 이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물론 중국이 동맹 사이에 틈을 벌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면서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와 순환배치는 지속될 것이라며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지원도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은 역대 연합사령관들 중 누가 이번 평가에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가족과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피해자 가족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보호 의무를 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앞으로 연대해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2일 차기 한국 대통령은 다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9일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된 1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다시는 국민이 북한에 의해 불태워지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만행이 하늘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으로 오명을 떨치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만 외쳤을 뿐 납북된 국민에 대해 침묵했고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죽게 만드는 무능함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칼기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50년 넘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아들 황인철이 아버지 황원과 상봉하도록 하는 게 평화통일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라며 북한은 미송환자 11명을 즉시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면 북한 관계자가 판문점에서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래진 씨와 황인철 대표는 지난달 방한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이 씨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피해자 가족으로서 북한의 만행에 따른 아픔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자신의 법률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가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얘기도 듣고 또 이제 그 기사로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같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훨씬 좀 시너지가 있겠다 해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으로 황인철 대표와 연대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아버지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다른 칼기 납치 피해자들의 송환을 위해 활동한 긴 시간은 외로움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소수자로서 북한과 관련한 인권 문제로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6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하이제킹을 당했는데 하이제킹 당한 아버지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송환과 석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랬어요. 한국 정부 석방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같이 동석합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관련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원칙과 인권, 헌법적 가치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문제를 직시하도록 이래진 씨와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떠나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으로 탑승자 50명 가운데 39명은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 등 11명은 5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돼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 인권을 다룰 국제 특별 법정 설치 문제에 유엔 안보리 거부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 대표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목소리 없는 북한 희생자들을 위해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폭로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등법원의 첫 여성 유색인종 검사 출신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국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인권공청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를 조은정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국제 모의 재판에 의장으로 참여하십니다. 2016년에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모의 재판에도 참여하셨는데요. 당시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nels is that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together with its war crimes unit,
지난번 재판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여부, 수감 이유와 환경 등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주최 측인 국제변호사협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혐의들을 파악했는데 매우 폭넓은 주제입니다. 전제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참석하는 이유는 어떤 구체적인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지 증거들을 듣고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모의 재판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It's when governments and states all over the world do nothing. You know, really, a independent tribunal should be set up by the
전 세계의 정부와 국가들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경우 유엔 안보리가 독립적인 재판소를 마련했죠. 그러한 유엔의 공식적인 합의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가 있었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행동이 결여된 상황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시민재판소로 촉구한 것이죠. 비공식적인 재판입니다. 하지만 4명의 전직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참석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 대표님께서 2013년 1월 특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설립됐습니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8년이 지났는데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I'm sorry to say. There has been very little implementation. In fact, the recommendations have been ignored. So that is a even more chilling factor.
유감스럽게도 COI 보고서가 권고하는 내용들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무시됐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기록되면 무엇보다 북한이 첫 번째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북한은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OI 조사 이후 북한 인권 유린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목소리 없는 희생자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집중하고 폭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유엔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 독일 등에서는 보편적 사법권의 원칙에 따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전직 관리들이 기소됐습니다. 북한 사례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So Syria, once again, I would say, had it not been for the exposure brought to the violations by commissions of inquiry, there wouldn't have been action.
시리아의 경우 유엔 시리아 인권조사위원회가 인권 침해 행위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후속 행동이 없었을 겁니다. 북한에도 같은 진전이 있길 시민사회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아닌 북한에 대해 재판소가 설립되든 일부 국가들이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조사를 개시하든 말이죠. 로마 규정에 따르면 ICC 검사는 조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안들을 탐색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현장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열리는 준사법적 조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전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의 경우와 같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특별법정이 설립돼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시나요?
Enough has been laid before the Security Council. You know, even the head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Michael Kirby, briefed the Security Council.
안보리에 이미 충분한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도 안보리에서 브리핑을 하고 모든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형사재판소들이 설립되기 전에 위원회들과 조사단들이 보고서들을 발표한 것과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특별 법정들이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인권 유린과 범죄 행위들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거부권을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 관련 거부권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도 지지합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께서는 지난 2016년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의 겨냥에 맞춤형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미국은 김정은, 김여정 등 최고 지도부에 유럽연합은 국가보위상과 사회안전상 등을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했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So, as former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 will always caution that the sanctions should be against targeted individuals.
전 UN 인권 최고 대표로서 제재는 특정한 인물들을 겨냥해야 하고 일반인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재가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그들이 혜택이나 원조를 받을 대안적 경로를 찾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는 갈수록 계속해서 강력해져야 합니다. 만일 제재가 효과가 없고 시민사회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면 특정 인물들의 다시 경고를 주기 위해 제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께서는 COI 설치를 도모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I felt a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at my mandate was to protect all human rights of all people all over the world.
유엔 인권 최고 대표로서 나의 임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에서 지속되는 끔찍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사람들을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었고 수많은 인권 협약과 조약이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후속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가장 충격받은 점은 수감자들이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감자들이 여전히 인간으로 대우받고 식량과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영원히 갇혀 있으며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수준의 기아, 소위 하층민에 대한 차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 중인 르완다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2019년부터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어떤 제안을 하겠습니까?
There is a huge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South Korea to help provide redress.
북한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이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은 헌법재판소도 있고 매우 높은 인권 기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사태를 한국 내에서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 자국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나의 임기 중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설치에 동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북한과 평화 협상을 할 때 인권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고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미봉책의 평화는 안 됩니다. 수백만 명의 인권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은 한국에도 반영됩니다. 국경을 넘어 친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부디 더 인정있게 행동하고 스스로의 높은 기준을 북한에도 적용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거는 기대는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로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반인도 범죄 공청회와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책임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볼프강 션버그 전 유고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이 단체를 미국 정부의 하수인으로 묘사한 북한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정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북한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이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외무성이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모두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북한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인권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직접적 조정을 받는 반공화국 모략단체로 주장했다며 이 단체는 어떤 정부와도 관련이 없다는 걸 매우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북한인권위원회는 2001년 저명한 외교정책과 인권 전문가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무는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단체로서 이런 임무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을 연구, 조사, 보고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김충혁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람 필명으로 올린 사이비 인권단체의 주태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인권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후원과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 단체이자 반공화국 모략단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가 여러 국제행사에서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 식량 불안정과 관련한 날조설을 퍼뜨리고 있다며 미국이 이런 소동에 계속 매달릴수록 미북 관계 전망을 암담하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는 미국을 포함한 어떤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인 비정부 기구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 기금에 대한 정책은 이 단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 기금은 주로 재단과 개인의 기부로 운영되며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때는 다른 목적이 아닌 이 단체의 사명을 더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이런 이유로 북한인권위원회는 어떤 정부의 지시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독립적이고 비정치적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권위원회의 기부자와 이사, 보고서 작성자, 선임고문, 직원, 인턴은 북한 외무성과 다른 정부기관들이 북한 인권 대화에 대한 혐오감에서 벗어나 이 단체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북한인권위원회가 뉴욕이나 제네바의 유엔본부 또는 다른 장소에서 언제든지 북한 대표단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인권 대화에 호응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노동당의 역할을 더욱 강화됐고 시장지향적 개혁의 신호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연구소인 베텔스만 재단이 23일 발표한 2022 베텔스만 변혁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133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정치 변혁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2.55점, 시장 경제로의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경제 변혁 부문에서 1.54점을 받아 평균 2.04점에 불과했습니다. 북한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나라는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소말리아 네 나라뿐입니다. 1위는 9.5점을 받은 타이완이었으며 에스토니아, 체코공화국,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8.5점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국정관리지수에서도 10점 만점에 1.22점으로 137개 나라 가운데 135위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노동당의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총비서에 추대돼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에게 영원히 부여했던 직책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 신격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김정은이 자신의 지도자 역할을 줄이거나 권력을 분점할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력한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여러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난 몇 년간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국제 제재로 이어졌지만 김정은은 그럼에도 8차 당대회에서 신형 무기 개발과 군사력 강화를 다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계속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와 2020년 대규모 홍수 이래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친화적인 개혁의 징후는 없으며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이 엄격하게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를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2021년 예산 수입 증가율로 잡은 0.9%는 199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8차 당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은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발도상국들과 전환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웨스트의 탈북민 선발이 한국 정부의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통일부는 예산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고 밝혔지만 교육부 산하 담당 부처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미국의 선진 문화와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북한 재건의 역량을 쌓을 기회가 적어져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진행해온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웨스트의 탈북민 선발이 지난해부터 중단됐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생 지원팀은 최근 VOA에 통일부의 예산 미확보로 탈북민을 선발할 수 없었다면서 중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국 내 어학 연수와 인턴 근무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두 나라는 특히 지난 2011년 탈북 대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이들이 항공료와 참가비, 생활비를 포함해 최대 2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미국에서 공부와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통일부의 추천과 지원 등으로 탈북민 대학생을 선발해 지난 2019년까지 총 48명의 혜택을 받았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일 탈북민 지원 여부에 대한 VOA 질문에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며 통일부가 탈북민 대학생을 위해 일부 경비를 지원했지만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탈북민 대학생은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연수생 선발 시 탈북민 대학생을 서류 전형에서 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날 BOA에 이 프로그램이 교육부 주관 사업은 맞지만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교육부로 일원화됐다는 건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심의는 부처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수행기관으로서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이전엔 통일부 추천 인원이 별도였지만 현재는 취업 취약계층 안에 포함된 우대 선발로 달라졌다며 프로그램비 지원도 다른 탈북민 외 참가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예산 운영에 밝은 한 소식통은 VOA에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는 각 부처의 우선순위와 의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며 통일부가 웨스트 프로그램 지원 의지가 있었다면 관련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도 현 정부의 정책으로 볼 때 통일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면서 통일부가 손을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어있는 통일부에 추가 질문을 했지만 이일 현재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탈북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영어 실력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탈북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과 동등한 기준 아래 경쟁해서 선발되는 건 매우 힘들다면서 이런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2년 탈북 대학생 선발 혜택을 받아 웨스트 프로그램을 이수한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지철호 긴급지원실장은 이일 BOA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분들이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관련해서 학원 다니면서 토익, 토플, 그 외 다양한 영어 공부를 한 분들이랑 경쟁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분류에서만 뽑는 거라 일반적으로 뽑는 것은 당연히 경쟁이 안 되고요.
실제로 국립국제교육원이 지난달 공개한 올 상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 모집 공고를 보면 최장 12개월의 경우 토익 990만점 중 800점 이상, 영어 말하기는 5등급, 그리고 영역별로 100점 만점인 GTELF 레벨 2는 76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수준의 높은 점수로 탈북 학생들이 받기엔 너무 점수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지 실장은 과거 자신과 친구들은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선진 문화를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자와 같다며 통일부가 정책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국이란 땅을 벗어나서 제3국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한국도 바라보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배우게 됨으로 인해서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고향에 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민주주의 그리고 어떤 것이 또 합리적인 민주주의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이 웨스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막힘으로 인해서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국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 웹사이트인 이일 현재 여전히 통일미래 인재 육성 목적으로 미국의 웨스트, 풀브라이트 그리고 호주 등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 탈북민들은 웨스트 프로그램 외에 미국 국무부의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과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장학 제도 등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자문위원회는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이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까지 탈북민 150여 명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가 존 콜트레인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47년 3월 3일
전화기를 발명한 미국의 발명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영국 에딘버러에서 태어납니다. 청각장애인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벨은 소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관심이 연구로 발전해 결국 훗날 통신혁명을 일으키는 전화기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1871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본격적으로 전기통신을 연구하게 됩니다. 1873년 보스턴 대학교의 음성생리학 교수가 되어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기를 발명해 상을 타고 벨 전화회사를 차려 큰 돈을 번 그는 볼타 연구소를 세워 언어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미국 의회는 세계 최초 전화 발명자가 안토니오 무치라고 공식 인정합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고 최초 특허 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이탈리아의 발명가 안토니오 무치가 전화기를 먼저 발명하고도 특허 등록에 한 발 늦어 전화기 발명에 대한 모든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안토니오 무치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누구도 그의 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1931년 3월 3일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이 빛나는 깃발, 성조기가 미국의 공식 국가로 제정됩니다. 원래 이 노래는 100여 년 전 조지타운 변호사인 프란시스 스캇 키가 가사를 붙인 곡으로 미국 의회가 1931년 3월 3일 스타 스팽글드 배너를 미 합중국의 공식 국가로 제정한다고 선언하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스캇 키는 1814년 포로 교환 문제로 포트 맥켄리를 찾았다가 갑자기 시작된 영국군의 공격으로 발이 묶이게 되자 밤새 계속된 폭탄 소리를 들으며 전투가 끝나길 기다리다 새벽 여명 사이로 미국의 성조기가 날리는 것을 보고 감격에 넘쳐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른 새벽 여명 사이로 황혼의 미광 속에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하던 넓은 띠와 빛나는 별들이 새겨진 저 깃발이 치열한 전투 중에도 당당히 나부끼고 있네. 이 시가 바로 1931년 3월 3일 미국의 국가로 제정된 것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